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2차로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또 8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이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졌다 말하며 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며 자신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거라.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이 노사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가 아들처럼 여긴 이 디모데뿐입니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에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임박한 죽음 앞에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를 방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임종을 앞둔 이 아버지가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아들을 부르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만 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한번 뒤에 21절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겨울 전에 너는, 여기도 또 어서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는 속히라는 말이 있는데요, 너는 어서 오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한 바울이지만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한때 정말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목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목사님이자 또 교수님이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이 사역들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그의 제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이 스승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LA 지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LA에 있는 집회를 참여했다가 집회가 끝나고 이제 자기의 그 스승을 찾으러 갔더니 한때는 정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그분이 노인 아파트에서 이제 지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하나 들고 케이크를 들고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홀로 지내고 계신 거죠. 이제 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사모님은 7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이 노인 아파트에서 그 앞에 보조 기구를 의지해서 일어났다 앉아 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꽃다발을 그 스승에게 안겨드리고 목사님에게 절을 하면서 이전에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목사님 여기 이렇게 혼자 계시면 이렇게 외롭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 젊은 목회자에게 김 목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리 외로울 것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때로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오는 고독감이 있고 또 외로움이 사실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하고 참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직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로마의 2차에 투옥되어서 그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사람이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은 정말 이 강철 같았던 바울 마음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디모데후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눈물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강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막 변질시키는 사람을 하면 사람을 만나면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그의 글을 보면 아주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애정이 느껴져요. 그가 얼마나 그의 동역자들을 사랑했고 또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노사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아주 눅눅하고 축축한 토굴, 흙바닥에서 이 감옥 안에서 있으니까요 이 얼마나 지금 마음은 외롭고 몸은 춥고 그러겠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죽기 전에 사랑하는 동역자고 또 나의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당시 젊은이었던 이 마가를 데리고 제1차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래도 바나바의 이 조카였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격으로 좀 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좀 젊은 청년이니까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수로서 그를 데리고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무슨 연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선교가 다 끝나고서 이제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강력하게 거절하죠. 아마도 이 제1차 선교 때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던 그 마가를 바울은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히 그를 질책했으며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후로 수년 동안 서로 반목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가를 향했던 이 마음, 여러분 바울은 스탠다드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힘들다고 복음을 버리고 돌아가나,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선교여행을 떠나나,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올 때 누구를 지금 데려오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기독교의 전승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보면 베드로만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의 전승을 살펴보면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화해를 했던 기록이 있고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마가가 정말 사람이 변하여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감옥되었을 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사실 마가가 같이 투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바울과 함께 반목하고 복음을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낙인 찍혔던 마가였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복음 사역자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투옥될 정도로 열심히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마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막 때로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기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한번 좀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디모데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이제 동역자가 된 마가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내가 저가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라고 말한 이 말은 그게 어떤 뭐 물질적인 뭐 그런 유익이 아니라 저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저도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유익한 인물이 됐다 하고 마가를 이제 바울이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오늘 마음을 더 외롭게 한 것은 그가 지금 단순히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때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버리고 그의 곁을 지금 떠나버린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대마라는 사람은요 한때 바울 곁에서 그의 복음 사역을 돕던 조력자였어요. 제1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 곁에서 남아있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조력자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심적으로는 되게 좀 가깝게 하기 어려운 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요 이런 거죠. 목사님을 잘 도와요. 옆에서 뭐 물질로도 돕고 힘으로도 돕는데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성도는 아니에요. 사실 좀 뭔가 좀 불만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잘 사람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대마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옆에서 잘 도와주는데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떠난 것이 사실 바울에게도 큰 낙심이 됐는데, 한때는 그렇게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조력자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보다는 바울이 또다시 2차 감옥에 투옥되니까, 이제는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간 거죠. 근데 지금 10절 말씀을 보니까, 대마가 떠나갔는데 뭘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바울을 그 인위를 버리고서 그 의리를 버리고서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 못 돌보겠어요. 이래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버린 거예요. 믿음 자체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이 마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그레스게라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여기만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디도서라고 나오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또 다른 젊은 사역자였어요.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앞에 나왔던 대마랑은 다르게 바울이 그 각 교회에 필요해서 파송한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달마시아라는 이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함께 같이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이 사람들을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낸 거죠. 아, 저 옆에 오하이오 주에, 인디애나 주에, 위스콘신 주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더라.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일 예배도 못 드린다더라. 그레스게야, 네가 저기 위스콘신 주에 가라. 디도야, 네가 저기 인디아나 주 가서 너가 저 교회 가서 목회 좀 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보낸 상태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 사람도 에베소로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와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 늘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그 동역자들이 지금 다 떠났고 홀로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과 같이 너무나도 추운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한 지금 한 30분만 밖에 이렇게 누구 기다리려고 서 있기만 해도요, 이 두터운 외투 입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근데 뭐 이 당시에 여러분 감옥인데 뭐 보일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뭐 불이라도 떼줬겠습니까? 흙으로 된 바닥 위에서 그 겨울을 지내야 하니까 몸도 춥고요. 몸이 추워지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이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마음은 외롭죠. 주변에 사람은 없죠. 동역자들도 다 떠났죠. 여러분 20, 30대 젊은이도요. 추운 이런 감옥에 넣으면 잘 번지지 못했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이미 한참 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올 때 부탁한 게 뭐냐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오늘날로 말하면 두터운 옷, 파카, 아주 두터운 그 자켓, 그 꼭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한 거 보면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가 떨고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11절 보시면 그 정답이 나오죠.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누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그 의사였던 누가였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단순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이 선교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복음 전파자였고 복음 사역자였고 누구보다도 바울 곁에서 열심으로 그를 도왔던 바울의 조력자여 친구여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역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누가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 노사도의 이 건강과 또 안위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그의 곁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 대신에 이 서신을 대필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 누가고요. 누구보다도 바울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했던 신실한 친구가 누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린 두 가지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친 바울이 이제 신변 정리를 하면서 자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혹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련다 하고 대마처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은 마가처럼 한때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서 포기했지만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누가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역시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고독도 찾아오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또 쓸쓸한 순간들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홀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또한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